KBS 라디오 고전 일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일기의 이희구입니다. 단 하루만 행복해지려면 술집에 가라. 일주일간 행복해지려면 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해라. 1년 행복해지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해지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요. 사실 먼 행복보다는 지금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죠. 평생의 행복이 아닌 뭐 다른 행복들은 조금 쉽게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지만은 평생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는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빌면서 고전읽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남자가 두 분입니다. 항상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우리 북나라 있다 백운철 씨.
예, 안녕하세요. 껌딱지 백운철입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자, 오늘도 좀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에요. 그러나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썸킴 쌤 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이희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결혼하면 한 달만 행복해진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한 달만 행복합니다.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한 달만 행복해요?
한 달만 행복합니다.
이거 사모님이 듣고 네. 계시면 어떠실까요?
그래도 한 달만 행복합니다.
아유, 아. 저도 한 달만이라도 행복해 봤으면 좋겠네.
그러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울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홍길동이 출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들려드렸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홍문이 초랑에 꿰매 넘어가가지고 관상 보는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소녀가 아주 이상한 찝찝한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문대감이 또 길동이를 저 별당에다가 가둬버렸어요.
홍길동이를.
네. 과연 이 길동이와 홍문대감 모두 이 초량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 오늘의 첫 낭독 들어갑니다. 관상 보는 소녀의 말만 듣고 길동을 별당에 가둬버린 홍문이 그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은 듯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 지경이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도 이루지 못하여 근심거리에 날로 날로 늙어가기만 하는구나. 이것들이 다 곡산댁 초랑과 주변 작자들이 몰래 꾸민 짓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때 살살 눈치를 보면서 집안의 동향을 살피던 초랑이 이제나 저제나 길동을 없앨 기회만 엿보다가 홍문을 꼬드기기 시작한다.
관상녀의 말대로 길동이 분에 넘치는 짓을 하면 우리 가문에 화를 줄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조금은 꺼려지더라도 큰일을 생각하여 길동을 미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감.
초랑아, 초랑아.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다. 이런 말은 네가 경솔하게 할 바가 아닌데 네 어찌 그 입을 조심하지 못하느냐. 내 집 가문의 운명은 절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초랑이 홍문의 말에 무안하여 다시는 말을 못 잇고 정실부인 유씨에게 쪼르르 달려가 또 아랜다.
마님, 대감의 병이 깊었다는 것은 다 길동이 때문입니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습니다. 대감님이 관상녀의 말을 들은 후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마음의 병원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한데 제가 일전에 대감님의 마음을 살펴보니 길동이를 없애고자 함이 보였는데 하나 마음이 약하셔 차마 실행에 옮기시지 못하니 제가 대신 근심을 잊게 해드릴까 합니다.
정실부인 유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기를 나 또한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일은 그러하겠지만 인정과 도리에 어긋나니 그런 짓은 차마 할 바가 못 된다.
아이고 마님, 일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사옵나이다. 첫째, 국가를 위하며, 둘째, 대감의 환호를 위하며, 셋째, 홍씨 가문을 위하며, 뭐 여타의 작은 사정으로 우유부단하여 뭐 여러 가지 큰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다가 장차 후에 막급할 일이 생기면 어찌하옵나이까? 저기 바다 건너 제임스 해필드 오빠도 이런 말을 했사옵나이다. 왜 안 했을까를 후회하기보다는 왜 했을까를 후회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확 질려버리시옵소서 마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제가 듣자니 특자라는 자객이 남 죽이기를 식은 중 멍듯 한담나이다. 뭐 생방송에 이런 일을 있지요. 큰돈을 쥐고 한밤중에 별당으로 보내 쥐도 새도 모르게 길동을 해치우라 하겠사옵나이다. 어떻사옵나이까?
아, 이는 차마 못할 짓이로되. 하나 우리 가문과 나라를 위한 중대한 일이니 어쩌겠는가. 자네만 믿겠네. 가능하면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게. 온갖 방법으로 부인을 달래니 초랑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말았다. 초랑은 마음속에 꾸미고 있던 계략을 펼칠 생각에 속으로 히히 낙낙하였다. 즉시 특자라는 자객을 청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는 은전을 듬뿍 손에 쥐어주었다.
태감과 부인 유씨의 분부가 내려졌네. 오늘 밤에 거사를 치르기로 하세. 한치에, 단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되니 무조건 내 말 명심하도록 하게.
돈만 제대로 주신다면야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래 봬도 사람 잡는 일은 잘합니다.
일이 성공하면 지금 준 은화에 곱절을 얹어줄 테니 확실하게,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초랑이는 정실부인 유씨에게 다시 달려가서 길동이를 처치할 계획을 보고하니 정실부인 유씨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하며 말을 한다. 내가 길동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댁에 큰 화가 미칠까 하여 그리하려는 것이니 헌데 어찌 훗날 얼굴을 들고 살리오. 유씨는 그래도 양심상 길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었든지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유씨의 그 눈물, 악어의 눈물은 아니겠지. 그 옆에 있던 첫째 아들 기련은 어미를 위로하며 말했다.
결국 지난밤 두 분이 그러하게 계획을 세우셨군요. 어머님은 너무 염려 마소서. 일이 이 지경이 되어 저도 후회가 막급이나 길동이 죽은 뒤 좋은 곳에 묻어주고 제 어미를 후히 대접하면 될 것이옵니다. 또한 이리하면 아버님 병환도 곧 나을 것이니 슬퍼 마소서.
이게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우 썬킴쌤.
네.
초라하게 괜찮으세요? 초라하게 느껴지세요?
원래 그 제가 고전을 그대로 100% 인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그 홍길동전을 보면은요. 네, 초랑이 네. 그 부분에서 말을 덧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문으로 나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좋은데.
원작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꼭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길동이 목숨까지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초랑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휴, 이 길동이 좀 나이가 어려요. 요때 당시에 11살 정도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자, 요런 상황이라면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고전 읽기 함께 듣고 계시죠? 홍길동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자,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우물정의 1045,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반디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곡 듣고 올까요? 썬킴쌤. 첫 곡 네? 거기 보여요?
친절하게 우리말로 네.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군요.
네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by Elton John?
네, 영화 라이언 킹의 삽입곡이었죠.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길동의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문자가 올라왔네요. 소개해드려야죠. 배미용님, 어린 홍길동이긴 하지만요, 원본대로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거나 길동의 팔자가 바뀌면은 홍길동 전 다시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그걸 누가 씁니까? 썬킴쌤이? 이렇게 올려주셨네.
홍길동이란 사람이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 구청에 가면 다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은행에 가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제일 처음 만났을 때가 저는 은행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왜 그 한글 이름 예에다가 왜 홍길동을 썼을까 몰랐었어요.
이희구라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 뭐 예전에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해서 홍길동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는 안 하죠. 그냥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데 네. 최초라는 말을 왜 뗐냐면 이제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네. 많은 그 홍길동의 전에 생겨난 책들 많이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최초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홍길동이 나왔겠죠.
그거 되게 신빙성 있네요.
네.
홍길동이라는 고정관념을 우리 역사에서 깨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한 시도가 바로 이제 김수정 씨의 둘리의 고길동이었었죠.
아.
성을 바꿔봤습니다.
홍길동에서 네. 고길동으로.
그렇죠.
좋은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길동이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다. 궁금하죠?
네.
네. 그럼 놀림을 받았을 텐데.
우리나라 영웅인데.
글쎄요. 자, 그리고 구창희님, 그냥 길동 캐릭터로 밀고 갈게요. 이렇게 하셨네요. 길동의 성격대로 밀고 가시겠다. 그리고 엄상원님께서는 홍길동이 아주 썬킴쌤처럼 재치있고 훌륭하다면 지혜를 갖고서 잘 헤쳐나가겠죠. 이렇게 반디 게시판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분 선택해서 선물 보내드려야죠. 그죠? 그냥 지나갈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쉽죠.
그럼요. 우리 배미용님 선물 드릴게요. 배미용님 저희 선물방에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확인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 낭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랑이 자객을 시켜서 길동을 죽이려고 할 때 길동의 나이가 겨우 11살이었다. 그러나 기골은 20대 청년보다 장대하고 정신력은 귀신 잡는 해병대 군인보다도 용맹하였다. 또한 소학은 물론이요 대학 중용을 스스로 깨우치고 맹자와 논어를 외우는 데에도 전혀 막힘이 없었다. 조선판 엄친아가 따로 없다.
오늘은 시경이란 책을 소리내서 읽어볼까?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시경 305편은 풍, 아, 송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풍은 국풍이라고도 하며 민요, 민가이다. 아는 대아와 소아로 나누어진다. 송은 종묘의 제사에 쓰이던 악가로. 아,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건 더 많아지네.
홍길동은 대감이 바깥 출입을 막은 이후로 홀로 별 땅에 거처하면서 오로지 학문과 무예에만 힘을 썼다. 일찍이 사서 오경은 스스로 깨우치고 소노의 병서를 여러 번 정독하여서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귀신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 조화를 품어 풍운을 마음대로 부리고 육정육갑의 신장을 부려서 신출귀몰한 술법에 통달하였다. 길동은 실력이 이 정도로 성장하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길동은 쑥쑥 성장했다.
공자월 맹자월 월월월월 아, 선인들의 귀한 말씀이건만 오늘은 영 눈으로 듣는 건지 귀로 보는 건지 아이 참 모르겠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좀 미루지 뭐.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고 누가 그랬지? 나는 뛰는 것도 좋아.
그날 밤 11시 무렵인데 길동은 막 책상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누워서 곰곰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까마귀가 세 번 울고 서쪽으로 후다닥 날아가는 것이었다. 길동은 놀라며 의혹을 풀이했다.
까마귀 저짐승은 본래 밤을 거리거늘 한밤중에 갑자기 세 번
객자와 객자와 자객와
자객와 옳거니 이것은 오늘 밤에 불청객이 올 징조다. 수상해. 설마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가?
길동은 까마귀 소리에 불청객 맞을 준비를 하는데 길동은 우선 방 안에 여덟 가지 진을 치고 각각 방위를 바꾸었다. 방어를 하기 위한 속셈이었는데 남방의 이계 형상은 북방의 관계로 옮기고 동방의 진계 형상은 서방의 태계 형상으로 옮겼다. 이 가운데 풍운을 넣어서 조화무궁하게 버려놓고서 밖에 동정을 살피며 때를 기다렸다.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원수는 집 안에서 만난다더니, 어? 여튼 갈고 닦은 실력을 네놈에게 첫 번째로 계시하는구나. 네 이놈, 어디 한번 큰코 다쳐봐라.
한편 초랑의 명을 받은 특자는 비수를 들고 훌쩍 홍대감댁 후원의 담을 넘어버렸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살곰살곰 별당으로 다가가니 창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길동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까마귀가 날아와 석을 피울고 가기에 크게 놀라며 속으로 말한다.
아니, 이 짐승이 무엇을 알기에 천길 누설하는가? 길동이란 아이가 실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반드시 뒷날 크게 쓰이리라. 어찌가나 길동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이를 그르칠지 모르겠구나. 비상사태다.
특자는 까마귀를 본 후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잠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집안 가득 쌓일 금과 은양을 생각하니 욕심이 생겨 제 몸살일 줄을 몰랐다. 더욱 조바심이 나서 방문 앞으로 쓱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니 등불 아래 한 도령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특자가 문고리를 잡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다. 허라, 방 안에 도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는 입으로 뭐라 뭐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때 문득 이마가 써늘해지며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특자를 스쳐 지나갔다.
아니, 일찍이 내가 어떤 위협이 닥쳐오든 겁내지 않았거든. 오늘은 어째?
으아이야,
죽음은 불길하구나. 허나, 내 자객 인생 16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근데 어찌 조그만 아이를 겁내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니 정신 차리자.
마음을 다시 다잡은 특자는 칼을 다시 움켜쥐고 방 안으로 성큼 발을 내딛는다. 네, 예로부터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를 나타내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쁘고 네. 불청객. 그러니까 이 특자라는 것은 자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객이 오는 그 불길함을 까마귀가 벌써 알고 까마귀하고 홍길동하고 한 편인가 봐요. 어떻게 알려줬죠?
객자와 객자, 객과 자객.
썬킴 쌤.
네.
까마귀 날아가는 소리 정말 일품이었어요. 아주 잘 들었어요.
각종 짐승 소리는 다 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까마귀 말고 다른 거 뭐 되는 거 있나요?
글쎄요.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이 원숭이 소리.
원숭이 좋아요. 예. 원숭이.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 원숭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응 좋아요. 아. 자, 까마귀는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 효자인데요. 사자성어로는 반포지효, 돌이킬 반, 먹이포 이런 이유로 해서 까마귀는 또 길조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네, 미국이나 뭐 중국.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성지효 씨가 반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김 씨.
그래서 길조구나, 성지효 씨가.
그렇구나. 사실 이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시대상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죠.
네.
그 시대에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고전으로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내용이 좀 탄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리고 이거 역시도 대리만족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신출귀몰한 이 신기 같은 거를 표현했다는 이 내용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박학기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네,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어요. 아, 우리 썬킴 선생님 인기는 이게 줄어들질 않아서 이거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썬킴 선생님 너무 멋져요. 헐리우드 배우보다도 멋지고요. 어쩜 유머 감각까지 썬킴 선생님 덕분에 너무 즐거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강경희님 그리고 정유진님 썬킴 쌤 진짜 여기서도 굴하지 않는 쌤의 유머 센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신혜연님 희구님 예? 고전읽기가 더 이상 팟캐스트에 올라오지 않아요. 요즘 팟캐스트 고전읽기 다시 듣기에 푹 빠져 있는데 저 좋아하는데 계속 듣고 싶은데 이렇게 우는 이모컨티 보내주셨네요. 이거 왜 팟캐스트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신혜연님. 예, 이거 빨리빨리 좀 올려주세요. 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올려주세요.
그래요. 자, 그리고 조성민님. 이거 저 지금 확인돼요? 그쪽에서도 반디?
아니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썬킴 선생님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조성미님께서 네. 음향 효과까지 썬킴쌤 꺅꺅 크크크크크크크 좋아라고 하셨네요.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성미님, 조성미님, 네? 저도 조성미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현주 씨, 와 영어 아저씨 이렇게 올려주셨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읽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읽지 마세요. 네. 그건 연세 읽는 거 아니야. 그 지지야 지지.
자, 그리고 문자로 2778님. 와, 썬킴쌤 완전 좋아요. 오늘 득템했어요. 야, 이 정도의 이 폭풍 인기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걸까?
좀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숨어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이었죠. 양재사거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주인께서 네. 알아보시고 저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제 사인이 지금 조용필 씨 사인 옆에 있습니다.
예. 그 고깃집 득템하셨네요.
득템하셨죠. 네.
아, 웃긴다. 자, 홍길동의 방에 몰래 잠입해서 목숨을 빼앗으려는 특자. 이게 전세가 좀 뒤바뀔 것 같은데 둘의 대결이 궁금합니다. 낭독 들어볼게요. 특자가 몸을 날려 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의 등불 아래 단정히 앉아있던 도령이 온데간데 없었다.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오 마이 갓!
벼랑간 한 줄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더니 천둥과 벼락이 천지를 뒤흔들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방향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까마득한 절벽에는 푸른 소나무가 늘어져 있었다. 좌우를 살펴보니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첩첩이 에워싸고 큰 바다에서 물이 흘러넘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특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중얼거린다.
이거 참으로 요란하구나. 내가 아까 분명히 길등을 없애고자 방 안에 들어왔거늘 어찌 어디서 이런 산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진단 말인가. 이 산은 어디서 솟은 산이며 이 물은 어디서 흘러온 물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고생 끝에 날벼락이라고 필시 나에게 해가 올 것 같구나.
아무래도 불길에서 몸을 돌려 나가려 하였지만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허둥대던 특자는 어느덧 파도가 밀려드는 바닷가 해변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홀로 탄식한다.
이는 길동의 조화가 분명하다.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어린 아이라고 깔보다가 이런 곤경에 빠졌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인생은 BCD 부산 창원 대구가 아니라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하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일생일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구나.
그렇게 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특자. 아무리 탓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로다. 특자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옥피리 소리가 들린다. 특자가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푸른 옷을 입은 한 소년이 백학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녔다. 푸른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조화가 하늘을 수놓았다.
What the heck? 저건 또 무엇이냐?
자, 다들 눈치채셨겠지요? 요것이 바로 홍길동이다. 지금부터 홍길동의 판타스틱한 묘기가 펼쳐진다.
야, 이 흉악한 놈아. 성인이 이르되 나무로 사람을 깎아 만들어 해쳐도 그 죄가 크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떤 놈이기에 알량한 재주와 힘만 믿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해? 야밤에 비수를 들고 설쳐 대체 어떤 놈인지 얼굴 한번 보자.
눈이 휘둥그레진 특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아이가 길동에 틀림없었다. 특자는 그 즉시 길동을 쫙 스캔해보니 얼씨구, 길동이가 단검 하나도 지니지 않은 것 같았다. 특자는 어린 길동이 만만해 보여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큰 소리친다.
내가 10년 동안 무예를 익혀 그동안 적수가 하나도 없었다. 내 이름이 그래서 소자, 대자도 아니라 특자다. 나는 항상 라스맨 스탠딩이었지. 게다가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네 아비와 어미의 부탁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혹시 1533, 1533 무배당 생명보험은 들었냐? 자, 이제 네 목숨은 내 손안에 달려있다.
특자가 자신만만하게 칼을 치켜들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특자의 칼이 바람을 가르는 순간 길동의 몸이 훌쩍 공중으로 솟구쳤다.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크게 불면서 벼락이 땅을 흔들고 하늘에는 살기가 가득 찼다. 모래와 자갈이 특자를 휘어감고 특자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어지면서 쓰러졌다. 겁먹은 특자, 놓쳐버린 칼을 찾는데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찮은 사내는 들으라. 네 스스로 남의 재물을 욕심내다가 죽을 지경에 빠졌으니 누굴 원망하겠느냐. 끝내 네 재주와 힘만 믿고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내 비록 나이는 어리나 어찌 너 같은 놈에게 당하랴. 지금 너를 살려주면 뒷날 죄 없는 사람이 수없이 상하리라. 자, 목숨을 버리면 무기만은 살려주마. 아니, 어쨌든 널 살려줄 수는 없어!
특자는 그제야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다. 애걸복걸하며 말하기를,
아이고, 사실 이것은 소인의 죄가 아니라 공자댁의 첩 초랑이가 꾸민 짓입니다. 초랑이 고것이 무녀와 관상장인을 불러들여서 몰래 짜고 대감께 공자님을 헐뜯고 모함했사옵나이다. 바라건대 저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죄를 뉘우치며 살겠사옵나이다. 벌금 500냥에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이라도 마다한코 하겠으니 살림만 주십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착수금으로 받은 돈도 한 푼도 빠짐없이 도로 뱉어내겠사옵나이다.
길동이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분함이 하늘을 치솟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치기를,
네가 금은만 중히 알고 사람의 목숨은 가벼이 여기는데 어찌 하늘이 무심하랴. 소자 중자 대자도 아닌 특자야.
네.
너의 악행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날 내 손을 빌려 악한 무리를 없애게 하는 것이다.
길동이가 칼을 들어 휘두르자 한순간 무지갯빛이 번쩍거리더니 특자가 그 자리에 푹 하고 거꾸라졌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산과 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며 따스한 온돌 기운이 느껴지니 그곳은 다름 아닌 길동이의 별당 아니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11살짜리 길동이가 아주 신기를 부리네요.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썬킴 선생님.
네.
썬킴 선생님이 지금 가진 능력 외에 내가 꼭 이거 하나 정도는 능력 갖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랑 타령은 저번 주부터 계속 하시는군요. 왜 사랑할 줄 모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노래를 네.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주고 싶네요.
어, 많이 받아서 나눠주고 싶으셔서
드리겠습니다.
운철 씨는 네. 지금 가진 능력 외에 뭐 갖고 싶어요?
아니, 진짜로 여기 원고에 나온 대로
네.
전 정말 순간이동 해보고 싶어요.
순간이동? 네. 어디서 어디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집으로 잠깐 네. 들었다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거.
아, 그거 맨날 다니지 않으세요?
못 다녀요.
그렇게 알고
지금 작가님께서 네. 모니터에
네.
길동이처럼 도술을 부린다면 어떤 도술을 원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저는 순환도술 26도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참 좋은 술인데.
저는 50도 정도, 45도, 아유, 50도
독주를
정도.
좋아하시네요.
네. 아. 독주를 짧게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길동의 이 신철귀몰한 이런 신기를 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신기를 갖고 싶은지 문자로 사연 한번 받아볼까요? 역시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 여시면 여기 반디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기다 재미난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노래 듣고 오면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라피어치아입니다. 질리올라 칭게티의 노래로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기를 갖고 싶으신가요? 여쭤봤죠. 김나라님, 신랑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도술이요. 왜 남편분이 안 들어오세요? 한번 나가시면?
신혼이거나.
일면 칼퇴술. 아, 칼퇴근술법. 이렇게 하셨네. 23개월 된 아들이랑 하루 종일 육아전쟁 속에서 신랑이 6시 퇴근을 기다린다. 이번 주 내내 야근을 예약했어요. 어머, 어떡해. 신랑님 제발 칼퇴해줘요. 김나라님 신혼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남편이 해외 출장 잡으실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옛날에 그 궁에 갔었던 그 관심술 갖고 싶어요. 사람 속마음 다 들여다보는 거.
그거 정말 무섭다. 근데.
무서워요? 아니, 속마음을 좀 엄한 걸 갖고 있으면 무서울 수 있지만 왜 말을 곱게 안 하는 사람 있죠. 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네. 속은 따뜻하면서
관음보살이 지금 이 속을 다 보고 있다. 왕건 네가 지금 고려를 창업할 것인가?
아닙니다 전하.
저는 관심을 갖고 싶고요. 네. 김정희님께서는 만나는 거 나오게 하는 도술이요. 맛있는 거 뚝딱. 그리고 윤희환님 둔갑술 하고 싶어요. 세상에 불필요한 인간들 미물로 둔갑시켜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 기회 주고 싶다.
전치전능하다 그거는.
송경철님 쌍캠쌤처럼 유머러스하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능력 갖고 싶으시다고. 와,
네. 성경책이죠. 네.
네. 노력하세요. 공부하세요.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선물 한번 또 드려야죠. 우리 김나라님. 선물 드릴게요. 남편 칼퇴근하는 도술 갖고 싶으시다고 그랬죠? 대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분 그냥 놔주세요. 자, 저희 선물방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특자를 단칼에 죽여버린 홍길동. 이 모략에 개입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없다. 초랑과 함께 계략을 짠 무당과 관상녀를 찾아 나선 길동을 따라가 보자. 홍길동은 특자를 본인의 손으로 저승길로 가게 만들었으나 분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외워 한 줄기 스산한 바람과 안개, 구름을 불러 모았다.
예발라발라보 히올라 히올라 히올라. 만물이여, 지금 당장 무녀와 관상쟁이 집으로 날아가거라. 내가 별당에 방콕하며 조용히 지낸다고 하여 이런 일에도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이번 기회에 나 홍길동의 진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마.
홍길동은 신장을 호령해서 동대문 밖에 관상쟁이를 잡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달콤한 꿀잠에 취해 있던 관상쟁이 소녀. 난데없이 날벼락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온다.
내가 바로 홍길동이야. 너희 요망한 누나. 너와 나 사이에 털끝만큼도 원한이 없는데 누나는 무슨 까닭으로 흉계를 꾸몄어요. 저희의 흉계만 없었어도, 너희의 흉계만 없었어도 이리 이 지경에 이르렀겠냐고요. 누나가 함부로 재산가에 출입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니 누나의 죄를 누나가 알죠?
관상쟁이 소녀는 바람과 구름에 휩싸여서 안절부절하며 말했다. 아유, 그게 아니고요. 이는 다 소녀의 죄가 아니오라. 초랑이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요. 아우, 바라건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그 즉시 다시 바람과 구름을 불러서 관상녀를 초랑에게 소개한 무녀도 소환토록 하였다.
아이고, 이건 놓아라! 이건 놓아라! 이게 무슨 영어 영문학과인가? 아니, 이게 누구야? 관상쟁이 자네가 여기 왜 있는가?
이거 다 아줌마 때문이야. 왜 날 꼬드겨가지고 공범을 만들어. 제 길동씨, 나도 피해자야. 어떻게 정상 참작 안 돼? 어? 아, 좀 잘 생각해봐.
자, 무녀 아줌마도 들어요. 아줌마도 아주 나쁜 아줌마예요.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모두 함께 벌을 받으세요.
아이고, 동자님. 이것은 다 곡산 때 초랑이 시킨 것이지 소인은 모릅니다. 저희는 한 마리 파리 목숨이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닥치세요.
아이고.
초랑이 내 의붓어미여, 그 죄를 논할 수도 없지만 아줌마 같은 악종을 제가 어찌 살려두겠습니까? 아줌마를 죽여서 뒷사람들에게 경계토록 하겠습니다.
길동이 다시 칼을 허공에서 휘두르자 재물을 탐하던 두 계집도 방 안에 거꾸러졌다. 길동은 두 머리를 들어 특자의 주검 쪽으로 휙 던져버렸다. 허나 분한 마음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곧바로 초랑이의 거처에 가서 복수를 하려 했다. 그러나 길동이 홀연 생각하기를.
남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어찌 내가 남을 저버리겠는가. 또 내가 잠깐의 울분으로 어찌 인륜을 끊겠는가. 이미 목숨 셋이나 없앴고 초랑이는 대감이 아끼는 여자이니 더 이상 내가 뭘 어쩌겠어.
길동이 뜰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빛은 희미하였다. 바람마저 소슬해서 마음은 더욱 처량하였다. 길동은 세 명의 악당을 죽인 붉은 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길로 집을 벗어나 산 속에 몸을 숨길 거야. 진정으로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나 올려야겠다.
한편 쨍그랑하는 소리를 듣고 홍무는 창밖에 무슨 인기척을 느꼈다. 내다보니 아들 길동이가 뜰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홍무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길동에게 물었다.
거기 나의 아들 길동이 있느냐? 밤이 깊어가늘 어찌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아들아.
길동은 홍문 쪽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슬피 울며 말한다.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대감의 마음을 홀리고 또한 소인을 해치하였나이다. 다행히 미리 낌새를 눈치채고 저들을 물리쳤으나 이대로 있다가는 끝내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듯합니다. 할 수 없이 몸을 피하고자 오늘 이렇게 하직 인사 올립니다. 이제 다시 대감을 모실 길이 없사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뻘싸, 이렇게 길동이가 마음을 굳게 먹은 줄이야. 고약한 흉계 때문에 홍가의 유능한 인재가 떠나가는구나. 잘 듣고 왔고요. 네. 자신을 죽이려까지 했더니 곡산댁은 죽이질 않네요. 그래도 이 길동의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군요. 난 다 복수할 줄 알았는데.
천륜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게. 썬킴 선생님 같으면은 바로 가서 옛! 했을 것 같은데.
왜?
아닌가? 제가 선생님 잘못 뵀나요?
저는 그냥 일찌감치 짐을 싸들고 율도국으로 이민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들을 다 사랑하셨거나.
비자 신청했어요. 네.
미리 준비 다 하셨구나. 자, 이렇게 홍길동이 지금의 이런 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 고려 시대에는 서울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게 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들어오면서 이 귀천 의식하고 계급 사상이 두드러졌대요. 그래서 서울을 등용하는 거에 제한이 갔고 가정에서도 서울이라는 거 천대시했고 그리고 관직 등용도 좀 어렵고 까다로웠다 그래요.
와, 혹시 요즘에도 혹시 이런 서울 하죠. 있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
글쎄요. 자, 썬킴 선생님.
네.
오늘도 너무 재밌어요.
아우, 네. 항상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 한번 그 도수 높은 거 준비해 드릴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초량의 계략 때문에 특자를 죽임으로 해서 어린 나이에 손에 피를 묻힌 길동이 돼버렸네요. 정말 집을 떠나려고 하직 인사를 올렸는데 정말 갈까요? 그렇다면 내일도 기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낭독 함께해 주신 온철 씨
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썬킴 선생님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고전 읽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뵙는 날이 있기를 한번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도 내일 오후 4시를 약속드릴게요. 끝곡은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고전 읽기 진행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안아주고 싶어요. 내일도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진행의 이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